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VOA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9일 이스라엘군에 가자지구 남부 도시인 라파에서 민간인 대피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하마스의 완전한 소탕을 위해 라파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라파에 하마스 4개 대대를 남겨둔 채 하마스를 제거하겠다는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라파에서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려면 전투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자신은 군의 민간인 대피 계획과 함께 이 지역에 있는 하마스 파괴를 동시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날 성명은 미국이 이스라엘군의 라파에서의 대규모 작전 개시에 대한 우려를 밝힌 뒤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전쟁 난민 100만 명가량이 머물고 있는 라파에 대한 공격이 민간인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수행될 경우에 이것은 참사가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윌리엄 번스 및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휴전과 인질 협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집트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9일 보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번스 국장을 이집트로 보내는 것은 인질 협상과 휴전과 관련해 중재국 역할을 맡고 있는 카타르와 이집트가 하마스의 합의안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어 번스 국장이 오는 13일 이집트를 찾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CIA는 번스 국장의 이집트 방문 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호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날의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자기 방어에 대해 본이 되는 공언을 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회가 예산안 통과에 실패한다면 이는 직무유기 범죄에 가깝다며 이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러시아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나서기 전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우크라이나 너머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특히 이것이 장기적으로 서방국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 의회 상원에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국경 통제 강화 내용 등을 담은 1,18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부결됐습니다. 알렉산드르 미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만약 미국이 계속 도발한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0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보도에 따르면 마체고라 대사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만약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고 그들이 점점 더 위험해진다면 나는 북한 지도부가 그들의 국가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는 분명히 원하지 않은 시나리오라면서도 만약 이 일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미국의 동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마차고라 대사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보낸다는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그들이 증거를 조작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치러진 파키스탄 총선 개표 결과가 아직 최종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임란 칸전 총리와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의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가 각자 자신의 승리를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개표 결과 칸전 총리의 파키스탄 정의운동 출신 무소속 후보들이 전체 265개 지역구 중 98석을 차지했고 샤리프 전 총리의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은 69석을 확보했습니다. 샤리프 전 총리는 지지자들에게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은 선거 결과 가장 큰 단일 정당이라며 이 나라를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칸전 총리 측은 사회 공개망 X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투표에 나설 것을 믿었고 여러분은 그 신뢰를 존중했으며 여러분의 엄청난 투표율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2월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 프리드리히 헨델이 태어난 달입니다. 헨델은 지금의 독일 작센주 지역인 할레가 고향이지만 영국에서 더 많은 작품을 만들었고 영국으로 귀화해서 활동했던 독일계 영국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활동했을 때는 게오르크 프리드히 헨델로, 영국에서 활동하고 귀화한 뒤에는 조지 프리데릭 헨델로, 지금도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리는 클래식 음악계의 대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주말 음악여행은 헨델의 생애와 작품을 따라 나서는 음악여행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 내림비단조 작품 번호 4번의 6 안단테 알레그로 악장입니다. 프랑스의 오르가니스트 마리 클레르 알랭, 장 프랑스와 파이아르가 지휘한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조지 프레데릭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 4의 6번 안단테 알레그로, 프랑스의 오르가니스트 마리 클레르 알랭, 장 프랑스와 파이아르가 지휘한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클래식 고전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주말의 음악 여행입니다. 오늘은 1765년 2월 지금의 독일 땅 프로이센에서 태어난 조지 프레데릭 헨델의 음악 세계 여행하고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 음악에서는 정말 오르간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헨델과 같은 시대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살았던 바흐도 당시 그 유일한 건반악기인 오르간의 실력자였는데요. 헨델은 9살에 오르간으로 음악을 배웠고 17살에는 고향 할레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가 됐습니다. 헨델에게는 10여 곡의 오르간 협주곡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공연 사이사이의 연주를 위해서 만들었고 공연 중에 즉흥적으로 연주한 곡도 있는데 관객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답니다. 그리고 영국에 정착한 뒤에는 헨델이 독립된 독주곡으로서의 오르간 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자, 작곡가 헨델이라고 하면 이 작품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부활절이나 연말이면 이 작품이 널리 공연됩니다.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음악극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합창곡 할렐루야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영국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입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합창곡 할렐루야,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영국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이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기쁨을 담은 곡이죠. 크리스마스 연말이나 부활절에 공연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오라토리아 메시아는 1741년 9월에 헨델이 56살에 런던에서 완성한 작품입니다. 불과 20여일 만에 만들어낸 대작이라는 평가인데요. 이듬해 4월에 더블린에서 초연을 했는데 그때 정말 찬사가 대단했답니다. 영국 조지 2세 왕이 이 할렐루야 합창을 듣다가 감격해서 벌떡 일어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국왕이 일어서면 모두가 일어나는 것이 예법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도 할렐루야 합창에는 객석이 기립하는 것이 상식이 됐고 영국 왕실에 대한 경의를 보이는 행동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헨델은 오페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탈리아로 유학을 했는데 이탈리아 말로 만든 첫 오페라 로드리고로 작곡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유럽 여러 도시와 영국 런던에서는 오페라 리날도를 무대에 올려서 인기 작곡가 대열에 올라서고 또 영국 왕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오페라 리날도는 거세한 남자 성악가 소프라노의 음역대를 내는 카스트라토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파리넬리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법의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하러 가는 왕자의 이야기인데요. 11세기 이 마법과 미신이 지배하던 유럽 사회를 바탕으로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십자군의 한 장군 이름이 제목으로 쓰인 리날도고요. 리날도를 눈여겨보는 사령관이 있고 그 사령관의 딸이 있는데 리날도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사령관이 리날도에게 전투에서 이기면 두 사람을 결혼시키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독교와 이슬람의 마법사가 등장하고 두 사람의 결혼을 막기 위해서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오페라 리날도의 아리아 라시아 기오 비앙카 소르테 울게 하소서 듣겠습니다. 여주인공인 그러니까 리날도의 연인인 알미레나의 아리아고요. 경건하게 기도하는 느낌인데 사실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적장에게 자기를 마법사로부터 보호해 줄 용기는 없지 않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하면서 짜증을 내는 독백의 노래입니다. 이탈리아의 소프라노 일레나 코르투바스 그리고 프랑스의 고음악 연주단인 라 그랑테 에큐리 엘라 챔버 디 로이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 조지 프리데릭 핸델, 게오르크 프리드히 핸델의 음악 세계를 따라가 보고 있는 주말의 음악여행입니다. 자,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런던에서 많이 활동했고요. 영국 왕실의 지원 속에 귀화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넘어가는 역사에 영국 왕실 음악원을 설립한 핸델은 영국인이 자랑하는 영국의 작곡가로 꼽히고요. 영국의 주요 인사들이 잠들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무덤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바흐는 명망 있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또 체계적으로 음악가의 길을 걸었지만 핸델은 음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름난 작곡가가 되기까지 어려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음악에 관심도 많았고 재능도 있었지만 핸델의 아버지는 아들이 음악 대신에 법률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유언까지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핸델은 법대에 들어가는데요. 결국에는 음악의 길을 찾아가고 또 고향인 할레 대성당의 오르간 연주자가 되면서 연주하고 작곡하는 음악가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하노버 궁전의 악단을 이끌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휴가를 얻어서 런던에 가게 되는데요. 핸델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영국에 정착해버립니다. 정통 바로크 음악을 하는 핸델의 런던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했답니다. 이탈리아에서 오페라 공부를 한 핸델의 오페라도 인기였는데 영국 왕실까지 소문이 나서 전폭적인 후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영국은 앤 여왕의 시대였습니다. 앤 여왕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해인 1713년에는 핸델이 여왕 생일을 위한 축하 음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왕의 생일 축하 음악은 여러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 알려진 곡이 신성한 빛의 원천이라고 풀이되는 곡인데요. 소프라노의 맑고 높은 음성 그리고 트럼펫의 아주 강하고 청아한 소리가 대화하듯이 주고받으며 이어지는 곡입니다. 슬로바키아의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 그리고 윈튼 마샬리스의 트럼펫 레이몬드 레파르트가 지휘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핸델의 오페라, 삼손의 음악, 세라피미어 빛나라, 그리고 오페라 솔로몬의 시바 여왕의 도착 이어드립니다. 세라피미어 빛나라는 미국의 음악가들 에드워드 카롤과 리 소퍼의 트럼펫, 리차드 캐비 이끄는 필하모닉 비르토시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시바 여왕의 도착은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헨델의 오페라 솔로몬의 시바 여왕의 도착을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과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고요. 앞서 들려드린 작품은 헨델의 오페라 삼손의 세라핌이여 빛나라, 미국의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카롤과 리 소퍼의 트럼펫, 리차드 캐비 이끈 필하모니아 비루토시의 연주였습니다. 영국 앤 여왕의 총애와 후원으로 작곡가로서의 날개를 폈던 독일 태생의 헨델. 하지만 앤 여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에 등장한 새로운 왕에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하노버 궁정악단의 책임을 맡은 지 6개월 만에 휴가를 얻어서 런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않았는데, 하노버 궁정악단의 후원자인 게오르크 레오폴트 선제후가 앤 여왕을 잇는 영국의 새로운 군주 조지 1세 왕이 됐기 때문입니다. 왕실에서 뱃놀이 연회를 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헨델은 친구의 권유대로 왕의 노여움을 풀어줄 아주 흡족할 만한 음악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음악이 바로 1717년 작품인 수상음악입니다. 왕과 귀족들이 탄 연회용 배 가까이를 따라다니면서 연주하는, 그러니까 떠있는 무대를 기획한 겁니다. 공간과 무게 때문에 아주 웅장한 소리를 낼 수 있는 큰 악기는 태울 수가 없었지만 50여 명의 연주자들로 악단을 꾸렸고요. 당시 유행하던 유럽의 춤곡을 주제 선율로 하는 협주곡을 연주했습니다. 조지 1세 왕은 헨델의 음악과 그 노력에 아주 흡족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수상음악과 함께 영국 왕실에서의 헨델의 입지를 보여주는 음악이 있는데요. 바로 왕궁의 불꽃놀이입니다. 수상음악을 작곡한 뒤 한 30년 정도 뒤에 나온 음악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찾은 영국이 불꽃을 터뜨리는 축제를 열었고, 국가적 큰 행사에 어울리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 헨델의 임무였습니다. 당시 100대 가까운 관악기가 동원된 엄청난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했답니다. 연습 무대, 리허설을 보기 위해서 정말 구름대 같은 사람이 런던으로 모여들어서 런던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교통체증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왕궁의 불꽃놀이도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의 춤곡 선율을 중심에 둔 축제 음악입니다. 자, 먼저 수상음악의 혼파이프 악장은 알렉산더 이니시모프가 이끈 아일랜드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왕궁의 불꽃놀이의 환희 부분, 미국 엠파이어 브라스 악단의 연주입니다. 핸델은 오라토리오,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한 극음악 20여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작품도 40여 개가 있고요. 칸타타와 관현악 작품도 100곡이 넘습니다. 그리고 핸델의 오르간과 오보에 합시코드 협주곡, 합주 협주곡도 아주 유명합니다. 합주 협주곡 등 관현악 작품은요, 주로 겨울이나 전쟁과 추위로 음악회가 열리지 않았던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음악회가 없으면 후원도 받을 수가 없었고, 궁핍해진 핸델이 작곡을 서둘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했었다고 합니다. 합주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 번호 6의 2번입니다. 알레그로 마 논 트로포 길드홀 현악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핸델 시대에는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바르크 시대에는 피아노의 원조격인 합시코드, 챔발로가 있었는데요. 건반과 연결된 쇠줄을 튕겨서 소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피아노하고는 소리가 많이 다릅니다. 지난해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이 핸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핸델과 바르크 시대 작곡가 작품을 연주한 합시코드 연주집을 냈는데요. 하프시코드는 피아노와 완전히 다른 악기라는 점을 알게 됐다면서 핸델의 음악이 쉽지 않았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핸델의 하프시코드 모음곡 2장조, 블랙스미스의 하모니,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필립 앙트로몽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바르크 음악의 대가 핸델은 고향인 독일 할레에 생가가 남아있고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핸델 기념 음악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도 음악 축제를 열어서 핸델을 기념하는데요. 런던 핸델 페스티벌은 1978년부터 해마다 이어오고 있습니다. 핸델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것이 이 페스티벌의 주 목적인데요. 핸델이 다녔던 교회, 성 조지 하노버 스퀘어와 왕립음악원에서 열리는데요. 핸델의 합창곡 대회도 있어서 신의 성악가를 발굴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핸델의 생일을 따라가 본 음악여행의 마지막 작품은 대관식 찬가 중 첫 곡인 제사장 자독입니다. 1727년 핸델이 영국에 귀화한 해에 조지 2세 왕의 대관식이 열립니다. 핸델이 대관식 음악을 작곡하는데요. 아주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이 음악은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의식을 하고 백성이 환호하는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왕을 칭송하고 또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1727년 이후 영국에서는 대관식 때마다 이 음악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핸델의 대관식 찬가 제사장 자독, 소니 음악사가 제작한 영국으로의 여행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주말에 하는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